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미북 협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의용 실장이 비건 특별대표와 만나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을 듣고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현 단계의 상황 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측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는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비건 대표가 내일 판문점에서 북측 대화 상대인 김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에 담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겪는 데 지쳤고 그는 북한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지금 있는 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주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내일 밤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서방 국가 등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현지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태가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그 누구도 이 질문에 확실히 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은 미국과 그의 서방 동맹국들의 광기와 공격성의 정도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전복시키기 위한 더러운 제국주의 음모를 고집한다면 피로 물든 백악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은 한 가지 옵션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슬람교의 탄생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일까지 머물며 가톨릭과 이슬람교 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종교별 대표 수백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현지 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미사는 인근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까지 약 13만 5천 명이 참석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감시를 위해 미군을 이라크에 주둔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살리 대통령은 오늘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목적은 이란 감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은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특정한 임무와 관련해 이라크와 미국이 맺은 합의에 따른 것이며 미군은 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리 대통령은 또 미국은 자신의 문제로 이라크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웃과 이란 등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이라크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군병력 3,750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같은 규모의 병력을 국경 지역에 추가로 배치해 국경 경비와 순찰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병력은 9월 말까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에서 이동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일부는 약 240km에 이르는 철조망 설치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한국전쟁 당시 납치한 사람 등 강제 실종 사건 12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월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여전히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곳에 따라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처한 상황이 지쳤고 그는 북한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정보당국 수장의 판단이 틀렸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정보 수장의 판단이라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국가 중 하나가 될 기회가 있지만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지금 있는 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서로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목격했듯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서신 왕래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것이 우리가 합의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는 확실히 우리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의 위치에 큰 지리적 장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은 부동산 사업가라고 언급한 뒤 북한이 경제적 강국이 될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주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다면서도 아마도 언젠가는 누가 알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4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군대 유지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관련해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그것을 논의한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처음 북한 문제에 관여했을 때부터 중국은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마도 조금 덜 그러는 것 같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오는 5일 밤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은 정해졌고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 모두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억류 미국인이 돌아왔고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도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밀감을 거듭 강조한 점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 근거도 제시를 한 건가요?
예, 특별히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겪는데 지친 것 같다는 발언이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과 미국 등 개별 국가들의 강도 높은 제재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그런 뜻을 전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한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친서도 여러 차례 교환한 만큼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계리에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바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적 번영에 대해 강조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리 준비한 4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북한의 발전된 미래상을 제시하며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연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동영상을 아주 좋아했고 북한 대표단도 매료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의 환상적인 궁합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예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도 했는데요.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 등을 통한 소통을 계속해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비핵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선택하도록 거듭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전제는 비핵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뤄야 경제 발전의 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의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해서 제재를 완화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를 이루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가 2차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진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협상 초기부터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자신들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그에 맞춰서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고 이후 미북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미북 양측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협상 원칙에 합의한 만큼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조합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등가성을 고려해서 각자가 취할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건데요. 만일 비핵화 완료 때까지의 조합에 양측이 합의한다면 이것이 바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이 마련되면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나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을 강온 양면책으로 풀이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요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적 병행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연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구차관보는 포괄적 핵 리스트를 요구한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연설을 맥시멀 리스트, 즉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He's gone into great detail and insisting that North Korea come forward with a declaration of all of its nuclear and
백악관은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활동의 신고를 요구하는 이 같은 입장에서 다소 뒷걸음친 듯 보였는데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를 강경 노선과 유연성을 동시에 내세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건 특사의 발언 중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존 볼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강경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비건 대표의 말은 미국의 새로운 입장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ond part of what he said, which was as you indicated, much more flexible, is the orientation.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며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만큼 미국의 새 입장을 반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도 신뢰를 가져다 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nitial flexibility on how first steps are defined. And it's also making promises, kind of doubling down.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비핵화 움직임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면서 미국의 최종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동시 병행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비건 대표의 표현은 단계적으로 이행토로 확한 과거의 포괄적 합의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ought his formulation for simultaneous and parallel steps is the right approach to take.
세이머 조정관은 이를 올바른 접근으로 보면서도 비건 대표의 발언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의미하는지 영변 이상의 해체를 뜻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전자라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it was a little unclear whether that was the same Kim Jong-un statement about dismantling Yongbyon or whether it was something new that referred to more than Yongbyon. Mm-hmm. So I thought there was some ambiguity there.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비건 대표의 관련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해 실질적 결과를 얻으려는 협상 전략이지만 미국이 북한의 최대치를 요구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때 영변을 넘어 전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발언은 정확하지 않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방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실패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존 부즈맨 의원은 2월 말 개최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실패로 결론 난다면 강력한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부스맨 의원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수장들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위협은 1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threat has diminished.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웃 국가들과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미국과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긍정적입니다. 1년 전 일을 기억하면 미국과 북한은 거의 충돌 상태로 갈 뻔했습니다. 그 긴장 상태는 줄어들었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2차 정상회담의 모든 것은 비핵화가 될 것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십니까?
네, 지지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더 실무적이고 비핵화를 위한 결과들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정상회담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모든 것은 비핵화일 겁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선 북한으로부터 어떤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야 합니까?
I don't think we really know.
어떤 비핵화 조치가 될지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의 외교팀은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훨씬 진전된 조치들을 원할 것입니다. 매우 이상적인 목표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일 유일한 해법입니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신뢰해야 하지만 어떤 비핵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을 겁니다.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We need to wait and see what happens as
일단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선의를 보인다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압박 수단으로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추진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y're effective.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많고 미국은 경제적 영향력 행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국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00% 효과는 아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옵션은 존재하고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해야 할 옵션입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제재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층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 출안에는 북한의 인권 증진 활동을 촉구하는 예산도 편성되는데 그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it's very important.
미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이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여하는 것은 향후 북한을 다룰 때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교육 상황 등을 도와줄 때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5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지적하는 전 세계 종교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서명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는 얼마나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To be honest, I couldn't quantify that.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측량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은 미국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 분야는 진전이 필요한 분야이고 진전이 생긴다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인권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Yes.
네, 2차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는 같이 다뤄져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나아간다면 북한의 지도부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는 암시일 것입니다. 비핵화와 인권 개선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존 부즈맨 공화당 의원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에 한국전쟁 당시 납치한 사람 등 강제 실종 사건 12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기존의 강제 실종 23건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강제 실종 사건 12건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6차 회의 결과를 담은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2건의 실종 사건 가운데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10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1950년 8월 20일 경상북도 울진의 자택 근처 마을에서 북한 내무 사원들에게 납치된 이규호 씨와 1950년 8월 15일 강원도 강릉의 자택에서 내무 사원들에게 납치된 최시철 씨, 1950년 9월 25일 인천 신흥동 자택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납치된 이만교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또한 2016년 6월 26일 자택에서 양강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승철호 씨와 1988년 2월에 사회안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황경남 씨 등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서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6월 6일 23건의 기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 정보들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과거 북한이 자행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을 조명했습니다.
One of the area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we've been looking into is the area of abductions carried out by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조사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납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와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같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진상규명과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 북송 제1교포,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1월에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여전히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개최됐던 회의가 연기가 아닌 무산될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일 북한 인권회의의 개최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현재로선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회의가 무산된 이후 1월에 개최된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2월이 돼서도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던 북한인권회의가 지난해 열리지 않은 이유는 회의 개최에 앞장서온 미국이 정적수 9개 나라에 못 미치는 8개 나라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가 지난해 12월 BOA에 내년에 개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회의 개최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VOA에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회의가 여전히 연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일부 언론들도 1월에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는 연초에 회의가 개최되는 쪽으로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회의가 올해 초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건 새롭게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의 면면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안보리에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벨기에 등 5개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이 중 최소 3개 나라가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여온 것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회의 개최에 찬성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볼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지난 2017년 북한 인권회의 당시 각각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나라들이지만 이들은 2018년을 끝으로 안보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12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족수인 9표를 얻지 못해 토의가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2019년에는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t's unfortunate that the 9 votes could not be obtained in order to hold that meeting.
그러면서 내년 안보리 이사국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회의 소집에 필요한 9표를 획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다시 회의 소집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은 채 1월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무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A week from now, on February the 7th, we're celebrating 5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UN COI repor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14년 2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권고가 담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 2017년까지 매월 12월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이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상황이 후퇴한 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My main concern is the momentum created by the UN COI. We must maintain that momentum.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만들어낸 추진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며 이 같은 힘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상당 기간 정부 폐쇄 상태에 놓여 있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사임한 이후 후임 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회의가 연초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2018년 인권회의는 연기가 아닌 공식 무산 기록을 최초로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연초에 회의가 성사된다면 통상 12월에 열리는 회의와 더불어 올해 두 차례 열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BOA는 1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오는 2월과 12월 총 두 차례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해 1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4월 18일 니키 헤일리 당시 대사가 개최한 안보리 회의 연설문을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나 이란 혹은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군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 등 많은 사람들을 탄광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새로운 핵협상 실무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새로운 핵협상 실무진의 모습이 알려진 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다음 날인 19일 트위터에 두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는 장면이고 또 다른 것은 집무실에서 북측 일행과 면담하는 사진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집무실 면담 장면입니다. 사진을 보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보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아있고 그 옆에 박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다소 떨어져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 그리고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가 손에 수첩을 들고 뭔가 적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미단의 일원인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지난해 6월 김영철 부위원장의 1차 백악관 방문 때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또 박철은 과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혁철은 이번 방미를 통해 처음 미북 외교무대에 등장하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김혁철이 핵심 인사라는 뜻이라고 서울의 민간단체인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합니다.
김혁철이 최선희의 후임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제 김영철이 가는 자리에 함께했다고 하는 점, 그 부분을 보면 일단 김영철이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군요.
특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위성 연결로 진행된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새로 지명된 그의 상대역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Began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his newly designated counterpart as well, where they were able to discuss some of the complicated.
관측 동두는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비건 특별 대표의 새로운 상대역이 김혁철 전 대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KBS 방송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8일 워싱턴에 도착한 북측 인사가 공항에서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에게 김혁철을 당신의 파트너라며 직책을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로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방송입니다.
공항에 나온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에게 김혁철을 당신의 파트너라며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로 소개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김혁철의 정치적 위상은 지난달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기사와 함께 관련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대표단이 기다란 소파에 앉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보고를 하는 이 사진에는 맨 앞에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김혁철과 박철 순으로 앉아있습니다. 이는 김혁철이 박철보다 정치적 서열이 높다는 의미라고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지적했습니다.
좌석 배치를 보면 이제 김영철, 김혁철, 박철 이런 순으로 앉았다고 하는 자체만을 보면 일단 김혁철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론은 김혁철 전 대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혁철이 비건 특별대표의 상대역으로 떠올랐지만 2014년 스페인 대사로 임명됐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문제가 돼 2017년 9월 추방됐다는 것 외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김혁철이 핵 문제 밝은 전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김혁철이 평양 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 출신으로 2000년대 초 외무성에 입부해 핵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용호 현 외무상이 김혁철을 오랫동안 밑에 두고 가르쳤으며 육자회담에도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혁철은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베이징에서 열린 육자회담에 외무성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북한 전문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 김혁철 씨는 이종원용 그 제4자 육자회담부터 2007년 발령됐던 제5차 유자회담까지 계속 그 외무성 연구원 자격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 김혁철이 스페인 주재 대사 시절 현지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김혁철은 한 민간 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 한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We hope to develop the relationships between my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We insist that all those
주목되는 것은 김혁철이 국무위원회 소속이라는 겁니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6월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설립한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일반 당국자가 국무위원회 소속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혁철이 국무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은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참모이거나 남다른 총애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지적했습니다.
국무위원회라는 게 이제 김정은이 국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 만들고 새로운 조직의 그 조직의 형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김혁철이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 새로운 조직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핵협상을 책임진 김영철 부위원장은 통일전선부 부장입니다. 또 이번 방미단의 일원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던 박철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달 스웨덴에서 비건 대표를 만났던 최선희 부상은 외무성 소속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직속으로 국무위원회의 일종의 태스크포스, 즉 특별상무조를 꾸려놓고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말했습니다.
그 원래 그 북한은 너무 중대한 사안나 사무조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의 타스크포스인데 그런 거 해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외교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 타스크포스를 좀 금융회 안에서 만들고 그런 거를 김여정 씨한테 맡기고 그 직속하에 김여정 때 그 김성회 씨나 그 김뭐 혁철 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북한 방미단의 일원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박철의 공식 직함은 조선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박철은 2010년부터 6년간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박철은 지난해 7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에도 배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박철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직속 참모로 미북 관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지금 아태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의 부위원장 직함으로 나왔지만 아태평화위라는 게 이제 뭐 통전부 외곽 조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이 박철은 김영철의 직속 조직의 참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철은 보니까는 유엔 대표부의 참사관을 했네요. 그렇다면 이 박철의 역할은 싱가포르 합의 내용 중에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 관련 부분을 맞지 않을까.
비슷한 맥락에서 최선희 부상이 미북 실무협상 대표로 나오지 않더라도 핵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최선희 부상이 평양에서 핵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oi Sun-hee is basically back in Pyongyang helping to develop strategy.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이 김혁철을 핵협상 실무대표로 내세우는 데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실무협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김혁철을 내세운 것은 실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Honestly,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take this as a sign of further resistance.
반면 1990년대 미북 핵협상에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김혁철을 등장시킨 것은 북한이 실무 협상의 급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ice Minister Madam Chae-Sung-Wi in North Korea's view is too senior official.
분명한 것은 미북 실무 협상 앞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 엄청난 난제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외부 정보를 통해 세상을 알고 탈북해 한국에서 성공일지를 써가는 탈북가장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잠수부인 머구리와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유명인사가 된 박명호 씨가 주인공입니다. 한반도의 설 명절을 맞아 박명호 씨의 억척 성공 분투기를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내드립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토부는 설을 앞뒤로 한 2월 1일부터 7일 사이 모두 4,895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86%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수많은 한국인이 이동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는 뉴스를 보는 박명호 씨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집니다. 이동의 자유가 거의 없는 북한 주민들과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국인들의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물인가? 어? 식물이 떨어진 씨앗이 떨어지면 누가 옮겨줄 때까지 살지? 우린 동물이다. 마땅치 않은 옮기는 건 동물의 본능이다. 계속 이제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내 생각을. 그걸 못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못 움직이면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박 씨는 북한과 마주하는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인근에서 머구리, 즉 잠수부 활동을 하며 횟집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입니다.
개몽게, 참봉게, 개몽게, 해삼. 이걸 다 손으로 잡으신 걸 직접?
그렇죠.
그렇죠. 매일 이런 거 잡죠.
저짝 뭐 소라, 문어.
동해 수심 30m까지 들어가 박 씨가 직접 잡은 큼지막한 자연산 해산물이 수조 안에 가득합니다. 박 씨는 부인, 큰아들 부부와 함께 운영하는 청진호 횟집, 가족이 함께 사는 양옥집, 자가용 두 대, 2톤 무게의 어선까지 보유한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입니다.
그 2년을 라이브에 타면서 하나 모았죠. 모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를 2년 만에 샀죠.
과거 북한 공군 중대장 시절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머구리 활동을 하며 이용했던 낡은 목선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유, 그 마력수가 200마력 되는데, 200마력. 북한이 200마력이라면 상급 기업수가 되는 수산사업소가 200마력 배 한 척 겨우 있을까 말까 하다고. 그 네 배가 200마력 되는 200마력인데, 2급 기업수, 3급, 2급 기업수, 3급 기업수에 차도 없는 기업수가 많은데, 내 집에 차가 두 대인데.
최근 북한이 동해에서 무리하게 조업하다 유령선이 된 수많은 목선을 보면 자신이 있을 때와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변한 거 없어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그때부터 더 열악해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대는 오히려 더 잘 만들지 못하더라고. 탄탄하지 못하게. 북한도 나무가 없어요. 점점.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나무로 배를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난 2006년 이런 불안한 목선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한국에 정착한 박명호 씨가 오늘의 성공을 누리기까지는 남다른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통 여기 잠수들도 날 조금만 안 좋고 그러면 해도 또 뭐 안 나가요. 잘. 또 술 마셨다고 또 안 나가고. 네, 그런데 나는 북한에 이제 있을 때 그 배고픔 이걸 그 이 남한 사람들은 뭐 기억을 못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그 배고픔이라는 그걸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좌우명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예.
내가 오늘 배 안 나가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가마솥에 놓을 쌀이 없다. 지금도 내 좌우명이에요. 그게 난 무조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남의 배에 2년 동안 일할 때는 한 달에 500만 원 안팎, 미화로 4,500여 달러를 벌었습니다. 또 선주가 된 지금은 한 번 출항할 때마다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화로 1,300달러에서 2,600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요즘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서민 갑부가 됐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운영하는 청진호 횟집은 박 씨가 주인공을 맡아 2017년 말에 개봉한 다큐영화 올드 마린보이와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 이후 고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횟집이 됐습니다.
사실 잠수일은 지금도 두렵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인데.
박영호 씨는 북한에서 공군 장교로 복무했고 제대 후 황해도 공군 수산기지에서 군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북한을 탈출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뭐 갑작스런 충동이나 그런 데 못이겨서 탈북한 것은 아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는 세상이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정말 세상에 부름 없는 삶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살았어요.
군 복무 시절 동료 장교들과 고려 연방제 통일 등에 관해 사상 토론을 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려 민주 연방제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도 않으며 누가 누구를 먹지도 않으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이런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뭐 그 국가보안법을 해치하라 뭐 장벽을 허물어라 그런 조건을 내건단 말이에요. 미군을 내보내라 이걸 그렇다면 고려 연방제 방식하고 그 요구가 부합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논쟁을 했어요.
네.
그럼 부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결국 이런 의문을 풀어준 열쇠는 외부 정부였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쪽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지를 하나 구한 거예요. 나지를. 나지를 들으면서 계속 그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VOA 한국어 방송과 KBS 등 외부 라디오 방송을 모두 청취하며 적어도 한국 정부는 김 씨 정권처럼 가식적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새롭게 도전할 만한 사회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밤 2시, 3시까지 들었죠. 네, 계속 그죠. 주로 그런데 그때 1시, 2시 그때 절막절막한 게 그런 시사 나오거든 그런 게.
예, 예.
뭐 앵커 브리핑 같은 그런.
박 씨는 방송을 통해 북한 내 교육에 대해 가졌던 의문이 풀렸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이동하며 도전도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40년을 산 자신과 아내는 몰라도 어린 두 아들에겐 참다운 인생을 살 기회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제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2006년 5월 24일 박 씨는 마침내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이불과 된장 등 살림살이까지 목선에 싣고 황해남도 옹진군의 한 부두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의 설 명절을 맞아 보내드리는 마린보이 탈북민 박병호 씨의 억척 성공 분투기 내일 2편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789년 2월 4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1732년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조지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6년간 토지 측량관으로 일합니다. 워싱턴은 이후 21살 되던 해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하고 그 후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워싱턴은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영국군과의 수차례 격전 끝에 영국군을 항복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2월 4일 미국의 첫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판단력으로 미국의 독립을 성취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한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은 현재까지도 미 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45년 2월 4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최고인민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남단의 작은 도시인 얄타에서 회동합니다.
In February of 1945, Yalta on the Black Sea was the scene of a big three meeting that included Secretary of...
세 나라 순회는 이 얄타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와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해 논의합니다. 이들 세 순회는 특히 전후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하기로 하고 독일 내 모든 군사시설을 없애는 데 합의합니다. 한편 이들 세 순회는 극동 문제에 있어서 비밀 의정서를 채택하는데 그것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고 그 대가로 연합국은 소련에게 러일 전쟁에서 잃은 영토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회담에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서 얄타 협정은 강대국끼리 전후 이익을 챙기는 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